오늘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7장 1절 2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앞에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 오늘 제가 소개를 안 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우리의 개척 멤버면서 저 멀리 광주에서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2000년의 조경민 형제님 오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있는데 일어나서 네, 잘 왔다고 또 박수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경민이가 절 보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이제 보고 경민이를 보고 깜짝 놀라서 안고 울었는데 경민이가 우는 저를 밀쳐내면서 목사님 저 헌금 많이 했어요. 자기 직장생활 하면서 여기서 8년 동안 사랑받고 은혜받은 거 뭐 그거 어떻게 말로 다 갚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감격스럽고 감사한 그런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 나눴습니까? 요셉의 꿈이 개인적으로는 망하는 꿈이었다. 지독한 고난을 내포한 약속이었다. 이런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에 담긴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것을 이루셨을 때 요셉의 원수였던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용서를 얻죠. 그리고 요셉과 화해합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예표합니다. 예표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혹시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어떤 미끼를 계속 던져주는데 그런 예표가 또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먼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망하는 꿈을 꾸어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완성하는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망하는 꿈들을 날마다 꾸실 수 있는 우리 행신 공동체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온가족 예배를 맞아서 요셉이 17세에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17세까지의 이전의 이야기들에 대해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보고 또 추론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17세는 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한 몇 학년 정도 됩니까? 고1 아니면 빠르면 뭐 중3 그죠? 아 늦으면 중3인가요? 네 빠르면 고2 이 정도. 저는 17세 때 고2였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 학교로 치면 틴즈나 이제 뭐 청소년부 청소년부가 이 시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그 17세는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어른이에요, 어른.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학생이라는 신분이 있지만 알 거는 다 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뭐 어른들이 보기에 안타까운 건 배울 것을 배운 어른이 아니라 몰라도 되는 거를 너무 빨리 알아버린 어른 같아 보여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요 이 셈에 빠릅니다. 돈에 빨라요. 부모의 아니야.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을 금방 파악합니다. 너의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도 금방 파악해요. 초등학교 교사가 인터넷에 한탄을 하며 쓴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요 계급화 놀이에 빠져 있답니다. 계급화. 몰라? 저희 아이들은 청정지역이에요. 계급화 놀이가 뭐냐면 뭐 유튜버다 그러면 이제 뭐 500만, 300만, 100만 이렇게 해서 계급을 쭉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최고야 부터 이제 시작해서 계급 나누고요. 애들이 명품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명품 계급 에르메스부터 시작해서 쭉 읊어요. 그 다음에 외제차. 차에 관심 많은 애들은 차도 가격대별로 해서 쫙 계급을 나눕니다. 이 계급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월거, 엘사, 휴거 들어보셨어요? 엘사는 뭐니? 엘사가 겨울왕국에 나오는 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 아이들은 청정지역이에요. 월거, 월세 사는 거지. 네. 엘사, LH 사는 거지. 휴거, 휴먼시아 거지.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거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전재산 거지? 전세 거지, 전세 거지. 전재산 거지세요? 그 다음에 빌거. 빌거 뭡니까? 빌라 거지. 네. 뭐, 근데 이거, 이런 것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요즘에 이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200충, 300충, 400충. 이거 아세요? 자기 부모를 이야기하는 게 200충, 300충. 200 벌고, 300 벌고, 400 벌고. 계급 다 나누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걸 다 알아요. 충격적인데 사실입니다. 뼛속까지 우리 아이들 안에 자본적인 사고방식이 침투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와 우리 사회가 돈이면 전부다라는 가치관에 절어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우리 미디어와 모든 것들에서 뿜어내지고 있으니까 그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 본인들도 모르고 배워요. 또 어떤 것을 빨리 배울까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는데 상대주의적 가치관입니다. 신혼부부 사랑방의 한 형제가요. 회사에서 어떤 안 믿는 동료하고 대화를 했대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더랍니다. 안 믿는 동료가.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수업시간에 가족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가족은 꼭 아빠와 엄마 같이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부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의제기를 해야 되나? 그러면 뭔가 요즘 시대에 뒤떨어진 지성적으로 조금 이렇게 딸리는 부모 취급을 받으려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말은 할 수 없는 상황.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상대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또 있죠. 한 학부모가 옛날에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세종시에 사는 한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아이의 자율성에 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인권 침해입니까? 저는 오히려 뻔히 보이는 옳음과 그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사회가 훨씬 더 인권 말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대주의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네 의견 내 의견 다 존중하자 이거잖아요. 쿨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뭐가 없습니까? 진리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우리 여러분 이 사회는 이런 가치관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이런 담론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손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으시잖아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맞이하는 실질적인 문제요 갈등입니다. 오늘 요셉이 이 17세에 맞이한 형들과의 갈등을 한번 봅시다. 이건 단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혀주고 뭐 그렇게 예뻐한 것에 대한 형들의 시기에서 비롯된 갈등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이 태어나서 17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 안에 크게 보면 형들이 뿜어내는 죄악의 문화, 가나안적인 문화와 야곱, 이 아버지가 철들면서 배운 하나님과 언약의 문화 이 사이에 요셉이 놓여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한번 추적을 해봅시다. 요셉은 누구 아들입니까? 갑자기 아니 저기 아버지 야곱 아들이잖아요. 야곱 아들 야곱 그리고 라헬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마침내 오랜 기간에 걸려서 낳은 아들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느냐? 야곱이 라반에게서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나 이제 라헬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결국 라헬도 얻었고 아들도 얻었으니까 나 이제 당신 집에서 떠나겠습니다. 나 그만 부려먹으세요. 일 그만할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라반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회유했다가 또 위협했다가 쥐락펴락하죠. 결국 요셉은 깐난쟁이 때, 애기 때 야곱 일가와 함께 야반도주하는 낙타 등에 올라탔을 겁니다. 라반은 이 야곱 일가를 추격하려고 군대를 일으키죠. 여러분, 갓난아이 때, 조그만 애기 때 누구하고 정서적인 유대가 가장 강력합니까? 엄마. 근데 엄마 이 라헬이 드라빔, 라반의 드라빔 우상을 도둑질하는 바람에 이 외할아버지 라반이 죽이러 오잖아요. 이 자체로 극도의 불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족인데 지금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했어. 자식을 겨우 낳았어. 근데 얘를 데리고 지금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집안의 중요한 보물을 하나 훔쳐서 나가. 그래서 엄마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한테는 외할아버지가 추격을 해오는 거예요. 칼 들고. 이 위협의 상황이 여러분 조금 상상이 되십니까? 마침내 라반이 라헬의 장막에 딱 쳐들어왔을 때 드라빔 한번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하고 쳐들어왔을 때 요셉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디 있었겠어요? 라헬의 품에 있었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같지만 라반의 번쩍이는 칼과 눈빛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을 겁니다. 그 와중에 구사일생 야곱 일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납니다. 자, 근데 이 야곱과 라반의 갈등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 라반하고 야곱이 뭐 때문에 계속 싸웠어요? 그들의 소유한 재물 때문이잖아요. 라헬이 훔친 드라빔도 결국에는 평온을 바라는 우상에 불과해요. 즉, 라반과 야곱은 돈과 평온을 얻기 위해 가족이 갈라서고 싸우고 죽이려고 위협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요셉은 그걸 어릴 적부터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새터민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상담하는 사역을 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누는데 북에서 탈북하신 새터민들이 보통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자리 잡을 때까지 죽을 고비를 4번에서 5번 넘긴대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한 20살쯤 되면 정서적인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오면,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의 정서로 치면 한국 사람 한 50세 정도가 된대요. 정서 나이가. 그러니까 워낙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그렇죠. 믿을 수가 없고 억압 속에 살고 죽을 뻔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늙는 거예요. 요셉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야곱 일가에 위협이 또 찾아옵니다. 누구예요? 이번에는 외할아버지 다음인 누구예요? 큰아버지 에서의 위협입니다. 그 에서가 군대를 일으켜서 야곱 일가에게 지금 쫓아오고 있다. 그들을 죽이려고 오고 있다. 이런 뭐 그거 오해였지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야곱에게 나타난 그 두려움, 그 두려움 앞에 떠는 공포 앞에 떠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어린 요셉이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에 닥친 두려움, 그것이 한 인간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를 요셉은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아빠 야곱이 식소를 여러 대로 나누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엄마와 자기를 맨 뒤에 놓고 얍복나루에 남겼을 때 요셉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야곱이 하룻밤 사이에 변해서 와요. 어디 가서 밤을 새고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하면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맨 뒤에 숨어있던 아버지가 어때요? 자기 지금 목숨 부지하려고 맨 뒤에 숨어있던 아버지가 이제 맨 앞으로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형 앞에 저기 오고 있는 에서 형 앞에 머리를 바닥에 쳐박으면서 절을 해요. 참회를 합니다. 요셉은 이때부터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고 경이롭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저분 누구시길래? 이 두려워하는 이 연약한 우리 아버지를 한 번에 휘어잡으셨는가?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를 만난 것인가? 물론 요셉뿐 아니라 형들도 이걸 다 겪습니다. 다 봤어요. 그러나 이 형들의 악한 행보는 너무 분명하죠. 이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너무 악해요. 누이 디나를 위해서 보복한다는 명분으로 한 성읍, 세겜 성읍 남자들을 전부 다 멸절시킵니다. 그리고 거기 쳐들어가서 재물을 다 약탈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폭력이 있고, 이들이 쓰는 거친 언어, 그들이 하는 선 넘는 행동들, 음란, 재물과 풍요를 위해서는 윤리적인 삶 따위는 그냥 가차없이 내다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형들에게서 보았을 겁니다. 아버지도 말릴 수 없는 추악한 범죄자들인 형들을 보면서 자랐다고요. 은근히 요셉을 경계하면서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는 편가르기 하고 또 군림하려 들고 막 일을, 어려운 일들을 시키는 형들의 모습에서 인간이 가진 죄의 실체를 요셉은 적나라하게 경험했을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마침내 그 형들의 죄악이 누구를 표적 삼습니까? 요셉을 표적 삼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중에 세상 천지에 어디에 형들 아홉 명이 다 담합을 해갖고 동생 막내를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악한, 추악한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 악에 바치면, 그리고 악에 우리가 노출되면 우리 안에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와요, 우리 안에? 주변에 죄와 악이 가득해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선이 나옵니까? 악이 나오죠. 악소리가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금묵자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금묵자욱이 뭡니까?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게 뭐 끼리끼리 유유상종 되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형들의 악은 경계의 대상일 뿐 아니라 자칫하면 더 큰 악으로 형들에게 안갚음 해버리고 싶은 유혹의 대상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게 깨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 세터민들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고난을 겪고 오면서 특히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어떻게 중심을 지켰을까? 그게 저의 궁금증이었어요. 요셉의 어린 시절은 어땠길래? 뭘 봤길래? 그래서 추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말하더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자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요셉이 아직 연글지 않아서 지혜가 없고 처세가 미숙한, 그죠? 좀 재수 없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성경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측면들이 있어요. 다른 측면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요셉이 형들의 허물과 비행, 이 죄를 아버지에게 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아버지한테 요셉이 가갖고 형들의 죄악을 고하고 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는 신앙과 윤리의 기준이었고 마지막 보루였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요. 이 일이 가능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야곱이 디나 사건을 겪고 난 뒤에 나타난 결단입니다. 야곱이 그 가정을 완전히 새롭게 한번 하는 사건이 있었죠. 대략 요셉이 12살에서 13살이 되었을 시점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 3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3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게 지금 요셉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이에요. 요셉은요, 아버지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것도 봤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는 뒷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회개가 결단으로 나타나서 그 가정의 우상과 죄를 척결합니다. 형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을지 몰라도 요셉은 이 아버지의 돌이킴을 보면서 중심을 지켰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온전한 아버지, 어머니라서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러를 만한 사람, 돈과 주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큰 교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갈등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자녀들은 지난밤에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알고 있다.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오락가락하는 모습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재물과 평온에 물들어서 이 평온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 안에 평안을 쫓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 갈등하는 모습을 애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아요. 가족의 갈등 속에서 겪는 아픔들, 그 속에 부모가 힘들어하는 모습들, 우리의 인생을 자녀들이 다 지켜본다고요. 근데 결국 이 와중에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것이 뭐냐? 우리의 알량한 지식이나 도덕적인 훈계나 신앙적인 권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맞는 말 한번 해보세요. 맞는 말. 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야 돼. 대번에 반격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요? 애들이 중학교만 가면 반드시 이렇게 바로 반격을 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성품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 된 야곱과 같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대하심.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처박힐지라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혼내고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회초리. 이걸 보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들의 민낯을 봄과 동시에 뭘 본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자. 예, 꼼수를 써도요, 애들이 다 알고 하나님이 다 알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자. 여러분이 돈을 신뢰하는지 사람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애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지 진짜로 예수를 믿는지 자녀들이 다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 자녀들이 예수를 진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시류나 돈의 권세 따위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돈의 노예로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돈의 권세에 휘둘리지 마세요. 따라해보세요. 왜 따라하는 걸 이렇게 많이 하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네. 왜 이런 결기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돈 벌어다 준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해야 됩니까? 돈이 벌린다고 하면 모든 걸 내팽개치고 그걸 해야 됩니까? 그게 신자들의 태도예요? 아닙니다. 그건 돈의 노예인 거예요. 그 발버둥을 치시길 바라요. 그 발버둥을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아등바등하고 있는데 저 지금 뭔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자녀들이 이런다니까요. 이게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자녀 교육이에요. 예전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KBS 뉴스에 나온 건데, 2012년도 건데 제가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뭐 찾아보다 보니까 나왔어요. 자녀의 지능은 엄마, 아빠 중에 누구 유전자다? 하나, 둘, 셋. 엄마.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때부터. 아,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하면 누구 때문이야? 조영수 때문이구나. 네. 뭐라고? 엄마 때문에 안 되겠다고? 아, 혼내면 안 되겠다고? 네. 맞아. 자. 혼내지 마세요. 공부 못한다고. 자기한테 혼내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엄마와의 유대와 교류가 아이의 지능을 결정한답니다. 그러면 아빠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아빠? 아무 역할이 없을까요? 아니, 역할이 있어요. 잠재적 지능을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직관이나 감성, 정서, 이건 다 아빠한테 온대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아빠한테 온대요. 그래서 아빠하고의 관계가 끊어졌거나 아빠가 좀 이렇게 좀 그 삐리하다 삐리 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좀 이렇게 사회성이나 인간관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이런 게 어려운 아이로 자랄 가능성이 높아요. 사회성, 인간관계, 공감력 이런 건 전부 다 누구 탓이다? 아빠 탓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런 연결 결과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지엽적인 행동 강령들이 내려옵니다. 막 다다다다 내려와요. 엄마가 아이와 대화와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 아이를 공감해줘야 된다. 아이가 무슨 얘기하는 거 들어줘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아빠들이 힘들어하는 행동 강령이 뭐예요? 아빠가 뭘 읽어줘야 된다? 책을 읽어줘야 된다. 아빠가 책을, 아빠 목소리를 읽어줘야 정서지능이 올라간다. 이런 거. 그래서 저도 하루에 평화 두 권, 슬기 두 권 갖고 와서 네 권을 읽어주거든요. 못할 때도 많아요. 못할 때도 많지만 어쨌든 간에 여보 우리 애 정서는 누구? 아빠 책 읽어줘야 된대. 그래갖고 제가 그걸 해요. 그리고 아빠가 아이와 몸으로 놀아줘야지 뭐 창의성과 뭐 그런 게 키워진다고 해서 몸으로 놀아줘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 아빠들이. 이게 이런 행동 강령들이 쫙 내려와요. 다 좋습니다. 좋아요. 제가 지금 웃기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자녀를 잘 키워서 좋은 정서를 갖추고 좋은 지능을 갖추게 해서 뭘 하시려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없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자, 좋은 지능과 좋은 정서를 갖춰서 인간관계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애들이랑 사회활동도 잘해서 좋은 직장에도 갔어요. 그럼 성공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이죠. 맞아요. 좋은 직장 가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36장의 에돔족보를 연구하십시오. 시대를 호령하는 인물이 되고 부와 명예를 거머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말고 다른 처세술책을 보는 게 좋아요. 다른 교육이론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행복론이 전부 그런 방식이라면 성경 보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성공이 아니라 소명을 가르치는 책이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모의 인생에 소명이 없는데 자녀의 인생에 소명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왜 사는지에 대한 결론이 없는데 자녀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겠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 꿈이 없대요. 되고 싶은 게 없대요. 걱정해요. 우리가 꿈이 없잖아. 부모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꿈에 잡아먹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는데 도무지가 돈 버는 일과 평온히 사는 일과 나 자신밖에는 관심이 없는데 자녀가 무슨 꿈을 꿉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 20년 전에 저 어렸을 때 저랑 나이 비슷하신 분들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옛날에는 네 꿈이 뭐니 하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였어요? 1위 대통령, 2위 과학자, 3위 의사. 이 순위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10년, 20년 동안. 여러분 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합니까? 이거 봐. 썩었잖아요. 누구 자녀야? 대통령이 되면 전부 해먹으니까. 권력과 돈의 정점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요즘은 뭐가 되고 싶어 합니까? 대통령? 아니, 대통령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욕을 많이 먹잖아. 그럼 뭐 되고 싶어 해요? 유튜버 되고 싶어 한다니까. 구독자 몇만? 100만 이상.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 왜요? 이제는 그게 권력이고 돈이니까. 그게 인생의 멋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에서 유튜버로 자리만 옮겨졌지 돈과 권력을 탐하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자리예요. 여러분 이런 건 전부 에돔 또는 요셉 형들의 인생이지 요셉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은 또는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마음속에 다짐을 해주세요. 그리고 잠정적인 부모이신 분들 또는 나는 부모가 되고 될 마음 없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귀를 닫고 있겠다. 그러지 마시고 교회 어른으로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얘기해 보셨습니까? 복된 인생이로다. 엄마 아빠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뭘 가지고 싸우고 있는지 어떤 소명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왜 안 하십니까? 책을 하루에 네 권, 다섯 권씩 읽어주시면서. 여러분 야곱은 마침내 회개해서 베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환상을 본 그 자리에 가서 그 황량한 사막 가운데 있는 돌베개를 붙잡고 요셉에게 말했을 거예요. 요셉아, 여기 이 자리가 아빠 어렸을 적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야. 아빠가 밤에 이 돌베개 붙들고 자는데 커다란 계단처럼 생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내려오셨단다, 아빠에게로. 그때 아빠는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있었어. 과연 이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가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내 인생에 미래가 있을까? 나는 과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빠는 두려웠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약속해 줬어. 아빠는 지금도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단다. 잘 들어봐라.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빠 지금 여기 돌아온 거야. 여러분 아버지에게 이 말을 듣는 요셉의 가슴에 무엇이 맺어졌을까요?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생애를 인도하신 하나님, 어떤 위기와 위협 가운데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 마침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상이 요셉 가슴에 오롯하게 맺혀졌을 것입니다. 요셉이 약관 17세의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망하는 꿈이 부어지고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기 조상인,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이 애굽에 가서 겪은 고초를 떠올렸겠죠. 또 아버지 야곱이 집을 떠나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청하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겠죠. 감옥에 갇혔을 때 아버지가 라반 집에서 죽도록 노예처럼 고생했던 시절을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이 이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의 분투와 그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야곱이 엎드린 그 뒷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있었을 때 요셉이 정직하게 일했더라, 여러분 이게 당연해 보이시죠? 아닙니다. 요셉 상황 생각해 보세요. 부모, 형제, 하나님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 인생 비관해도 됩니다.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 없어요. 나는 결국에는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망했어라고 하고 막 살아버리자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 그렇게 해도 누가 욕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뭐예요, 요셉? 어떤 마음이 있었어야 돼요? 땡큐, 이 여자가 내 출세길이구나 했어야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눈앞의 평온을 위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평안과 자기 양심을 버리지 않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행위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되는 신앙이라는 게 어느 정도 비장한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야, 너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 그래야지 훌륭한 사람 되지. 좋은 대학까지. 틀렸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너 하나님 앞에 양심과 중심과 복음을 지키며 살다가 이 세상에서 외톨이가 될지라도 이 길을 가라! 요셉이 안간힘을 쓰면서 형들의 죄악에서 멀어지려 하고 세상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 드는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은 이유,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었느냐? 아버지의 뒷모습 때문이라고요. 아버지의 인생을 지키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많이 담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요셉의 이야기가 17세부터 막 시작돼 갑니다. 하지만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야곱의 신앙을 물려받은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요셉이에요. 여러분들께 간절하게 갈망하는 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처럼 바닥에서 시작하지 않게 해주세요. 인생 전부 각자 도생이고 이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단독자로 서야 돼요. 그러나 요셉에게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디딤돌이 되어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적인 디딤돌이 되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살이 전부 실패해도,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물려줄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부모, 신실한 어른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많습니다. 100명 정도가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야, 우리는 애들이 진짜 많아. 우리 교회는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요즘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에 아이들이 많을까? 우쭐할 제목이 아니라 일종의 소명이요,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소명은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 걸까요? 멋지고 그럴싸하게 전문 사역자들을 붙이고 프로그램 돌리고 번쩍번쩍하는 청소년 집회를 보내면 이 아이들이 자라납니까?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릎과 발버둥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자본과 상대주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분투하는 아우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뒷모습이 내 자녀를 살린다. 제가 금요 찬양 예배 때 지난번에 현근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났는데 올라가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금요일날 기분 꿀꿀하면 와갖고 기도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좀 아이들을 붙들고 우리 이 100명의 아이들을 붙들고 좀 기도해달라고 울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좋은 데도 가고 좋은 것도 먹이고 좋은 경험도 해주고 싶으시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 모든 생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는 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의 자리, 말씀을 씨름하는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가정사역 전문가인 레지 조이너라는 사람이 평생 가정사역을 하고 나서 한 이 다섯 가지 정도의 그 어떤 자기 안의 지침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예, 이 진정한 관계를 갖게 하는 다리가 누굽니까? 부모예요. 여러분들이에요. 2번 시작.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하고 관계가 서운할 수 있습니다. 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애들 키우면서 희생하고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내 살이 다 파먹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 없이 애들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3번 시작.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는 부모가 그 자녀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무엇을 위해 어떤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장 즐거워하며 무엇을 내 마음의 우상으로 삼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과 이 세상과 이 땅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4번 시작. 대화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대화가 안 되죠. 그러나 대화하셔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대화하셔야 돼요.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 자식 좀 잘 부탁해. 나는 승질이 나서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한마디로 이거 정리하면요, 하나님과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가족들과의 관계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죄인이면 죄인인 대로 서로 사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사과해 보셨습니까? 잘못한 게 있는데 아이들 앞에 사과하지 않잖아요. 그 아이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하지 않는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이 실수한 게 있으면 그걸 있는 대로 고백하세요. 엄마가 부족해서, 아빠가 이래서, 아빠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랬단다. 고백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 앞에 그 정직이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의 성향, 기질 전부 다릅니다. 다 부족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크신 은혜 안에 이들을 몰아넣고 그들의 갈등을 다 풀어 헤치심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자기 자신과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품 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들의 평생의 과업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감격이고 영광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고 돈을 얼마나 벌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큰 약속의 그릇 안에 다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일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멱살을 잡아서라도 끝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연약한 등을 보여주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분투하는 등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소명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에 동참하세요. 돈이나 세상의 시류에 영혼 팔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돈은 없어도 지위는 없어도 또 다른 모든 것에는 실패해도 이 소명을 살아내는 일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